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나누기 전에 찬양 듣고요. 우리 같이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그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와 그의 자식들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가 그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를 바라보는 자가 그 복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통로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나타내신다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그의 군대 장관과 함께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힘이 있는 사람은 아비멜렉이라는 왕입니다. 군대 장관이 있었던 그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니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서로 친하게 지내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창세기 23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죽은 아내 사라의 별실을 위하여 해쪽 속에게 나가서 나의 아내를 위해서 장사할 곳을 땅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나아갔는데 오히려 당신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뿐만 아닙니다. 이삭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야곱의 삶 가운데서도 야곱을 보는 이들마다 아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 땅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도 야곱의 자식들로 이루어진 이 생겼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전투에 나가게 된 것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 때문이며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서는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며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들으시고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본문과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 들으시고라는 말씀이 바로 앞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들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착각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는 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면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회상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분봉왕인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것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상한 사건이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이것이 그 앞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헤롯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 이후에 이 이야기가 바로 연결되는 것처럼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빈들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빈들을 다른 번역 성경에 따르면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황량한 광야냐 이런 표현보다는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을 찾아서 가셨다라는 의미로 이 빈들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커피 브레이크를 하면서 마가복음에서 오병이어를 공부하셨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겠죠? 네. 안 나셔야 제가 설교하기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제자들과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지쳐 있을 때 먹기도 힘들고 쉬기도 힘들어 있는 상황 속에서 야 너희들이 이제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쉴 곳을 찾아서 가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빈들에 좀 조용히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본문으로 따지자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가셨을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때문에 기도하러 조용한 것을 찾기 위해서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든 제자들을 위해서든 어쨌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쉬고자 하는 또는 제자들을 쉬게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처음부터 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빈들에 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열심히 걸었는지요. 성경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보다 이 사람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려서자 먼저 모여있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말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창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애끓다라는 말 있잖아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미국에서 오래 사셔서. 우리가 애끓는 감정이다 이런 말을 표현하는데 이 애라는 말이 상자라는 말, 애타는 마음이 그 백성들을 보면서 무리들을 보면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쉬기 위해서 또는 제자들과 조용한 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혼자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좀 오셨는데 많은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그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병들어 있는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이 무리들을 보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삶의 여전한 문제 속에서 그것으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자 그들을 고쳐주실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병자를 고치셨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적 중에서는 유일하게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이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취합하면서 이야기할 텐데 그러나 오늘 핵심적인 주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이 마태가 기록한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무리들을 보내어 마을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말씀드리는,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죠. 저녁 시간이 되었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매우 배고프고, 또 여기서 무엇인가를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얼른 이 사람들이 더 지치기 전에,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서 먹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한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러면 빨리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무엇을 가졌는지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말씀하셨을까요? 아 우리 제자들은 맨날 먹을 것 많이 갖고 다니니까 충분히 먹일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상태인지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는 한 아이가 가지고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의 떡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떡덩이가 뭐 이만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겠죠. 손바닥만한 우리 표현으로 떡이지 빵 같은 겁니다. 그 뭐 다섯 조각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라는 것은 한 손바닥 많은 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순두부가게 같은 데 가면 조기가 손바닥 많은 거 나오잖아요. 그만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가지고 온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받아온 것밖에 없다는 거죠. 빌립이라는 제자는 500데네리온이라는 돈이 있어서 그것으로 사와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데네리온은. 그런데 그 200데네리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200일 동안을 일에서 받은 품삯을 전부 모아야 될 정도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 돈으로 사서 먹여도 먹일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으로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먹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밖에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단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가 가진 것을, 너희가 나눌 것을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신 후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우리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것으로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도 남은 조각을 모아보니까 열두 바구니에 차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경은 그때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즉 남자만 5천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자만 5천명이었으면 여자와 함께 오거나 아이까지 있다고 생각하면 적지 않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하나가 먹을 수 있을 만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이것을 나누었다라고 하니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나눈 본문에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의 행위로 행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라기보다 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기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내가 채울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병자들은 예수님이 병을 낫게 했던 것에 대해서 보거나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도 치료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온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그렇게 시작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아, 그 문제 주님 앞에 갖고 나가면 해결해 주셔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주라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안다거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부족한 지식 또는 부족한 믿음, 우리의 사랑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휴식 계획을 망친 거예요. 예수님이 쉬고 싶었던, 제자들과만 보내고 싶었던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망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저 녀석들이 왜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자마자 이 마음 속에서부터 애끓는 마음이 생기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방황하는 영혼들, 방황하는 삶을 바라보시면서 치유해 주시기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계셨다는 거죠. 사역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진실한 마음에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은 차별 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대해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는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에 당신의 사람들을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떼어서 무리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이적을 나누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먼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먼저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그 이적을 경험토록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의 제자들을 끌어서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경험하게 되고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제 다시 나누는 삶을 나누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냥 주님의 사역의 목격자로 경험자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하고 목격한 것을 이제 주님과 동역하여 함께 하기를 원하셨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셋째로는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는 풍성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사역에는 풍성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풍성했는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강조법은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들은 우리가 조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이 풍성함을 반복하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두 배불리 먹었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또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놀랐겠죠. 자신들은 물고기 두 마리와 떡덩이 다섯 개를 드렸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으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역의 시작은 부족해 보였는지 몰라요. 내가 가진 것은 부족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맡겼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무리들이라는 단어는 귀족이라는 것과 대비해서 선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이 얼마나 신분적으로도 낮으며 얼마나 그들이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들이 지금 얼마나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황인 겁니다. 그 배고픈 남자 5천 명이 먹으려면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어마어마한 숫자일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충족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갈급함들이 다 충족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갈급함을 채우고도 열두 광주리나 남았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맡겨진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요로움이 있음을, 만족함이 있음을, 완전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어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새 계명을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보시는 그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의 손길이 되어 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인 거죠. 교회 안에서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장소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컴패션이라는 어린이 구호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영상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기억이 안 나신다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서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컴패션이라는 어린이를 구호하는 이 NGO 단체는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국 전쟁 때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의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추운 겨울 새벽에 이 트럭 소리가 자꾸 나와가지고 바깥을 나가본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 비닐봉지에 담긴 것들, 뭐 쓰레기더미 같은 걸 자꾸 트럭에 있어. 전쟁통에 고아가 되거나 또는 가난 속에 있던 아이들이 굶주려서 겨울에 얼어 죽은 거예요. 밤에. 그 아이들을 트럭에다 실어갑니다. 이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야, 이 한국의 땅에 이 어린이들이 이렇구나. 이렇게 죽어가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마 주님의 마음이 생겼겠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 긍휼함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불쌍한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누가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이 그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린 아이들이 당시에 동냥하고 있던 찌그러진 땅통을 미국으로 갖고 가서 자기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 또 자신이 알고 있던 교회들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시카고와 미시간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깡통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 아이들이 이 깡통 하나로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한 사람이 한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생긴 단체가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단체가 이제는 국제기구가 된 것뿐만 아니라 한국도 이제는 옛날에는 수혜국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1대1로 한 어린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성년이 될 때까지 돕게 되는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니 처음에 자기 힘으로는 그 아이를 정말 도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그분의 손을 도우셔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내심으로 지금 수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배움의 기회, 지식의 기회, 삶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한 사람이 주님께서 네가 주라라는 말씀대로 행할 때 나의 연약함이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그것을 우리를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큰 일, 특별한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것들로 나와 함께하는 이들,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들을 할 때 주님께서 그 곳 가운데 축복하시고 그 일들을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게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쓸모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연세에 드신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이 드시면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젊어서 아직 그런 생각까지는 못해봤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아니야 이제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고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또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나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봐요. 가난한 분들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아,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나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안에서 사용되기를 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에서 눈을 떠주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망 이식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남편을 잃고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그 엄마의 이제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엄마가 쓰레기를 주수면서도 매일같이 그 폐지 주워가지고 버는 돈이 얼마나 되겠나요? 그런데 그 버는 돈으로도 늘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돕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큰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내게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일이라든지 주님의 어떤 일을 어떤 내가 뭔가를 크게 갖고 있어야 내 안에 뭔가가 많아야 또는 교회 재정이 많아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며 행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일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그것을 감사하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두 분씩 싹 잡아보실래요? 두 분씩 앉기 힘든 분들은 옆으로 좀 옮기셔도 좋아요. 네. 두 분씩 안 되는 분들은 세 분씩이라도. 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아, 여기 보고 하시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 보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당신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일을, 주님의 사랑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폐허가 됐을 때 그 폐허가 되는 마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복구하는 작업을 하다가 예수님 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동상, 형상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동상에 예수님의 팔만 없는 겁니다.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 동상이. 예수님의 모습은 있는데 팔이 부러진 겁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동상을 어떻게 다시 복구할까를 생각했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팔을 복구할까를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결정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동상에 팔을 다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팔이 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팔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삽시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팔이 되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지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